판관기 이야기를 하면서 판관기라는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편집이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집의 의도에 따라서 판관기의 이야기는 여태까지 우리가 읽었던 모세오경과 여호수아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기와는 달리 그러니까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전혀 다른 성격의 책인 것 같은, 그래서 주인공들조차도 야훼 하느님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판관기에 어떤 낯설은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신앙인들인지, 판관이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특별히 뭐 삼손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을 아무리 봐도 이 판관 삼손을 이걸 신앙인이라고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하느님한테 힘을 한 번만 더 달라라고 뭐 기도를 하긴 합니다만, 그 내내 별로가 아니라 거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신앙에서 먼 의미에서 좀 야생의 상태를 보여주는 판관기입니다. 그러면 왜 판관기 이야기는 그런 모습일까? 결국 판관기를 비하하려는 편집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판관기와 대입되는 시기는 바로 왕정 시기죠. 예. 그 판관기의 시간이 훨씬 더 짧긴 합니다만, 판관기는 바로 왕정 시기와 대립되는 정치 형태의 시기입니다. 문제는 일단은 분위기상으로는 판관기 12부족 체제가 원래는 더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한 이상적인 정치 체제였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없애지는 못하겠고, 분명히 한 왕정 시기라고 합니다만 당시 이야기로 그런 거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독재 세습 체제지 않습니까? 그 왕정 시대라는 거는. 그래서 그 시기와 열두 부족 체제는 그 사실은 형태적으로는 그 뭐 공평함, 권력을 나눈다는 그 모습, 이런 어떤 공정함의 의미에서는 열두 부족 체제를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정치 체제의 상태로는요. 그래서 그 이 시기를 비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인, 윤리적인 격을 낮춤으로써 이 시기가 왕정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편집 의도를 가지고 판관기를 거의 이렇게 표현한다면 거의 야생의 시대, 하느님의 신앙과는 야훼 신앙, 그 시나이산에서의 계약을 맺은 백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시기였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왕정시대와 왕정시대의 중앙집권적인 성격과 성전 중심의 종교, 산당들을 폐지하고 모든 제사를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으려고 했던 그 성전 중심의 종교를 철저히 합리화,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재계 편집자들의 의도가 판관기에 강하게 실려있다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 판관기를 바로 종교적인 혼란기로 보려는 겁니다. 그러고는 열왕기나 역대기, 왕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때를 종교적인 성숙기로 표현을 하려고 했다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왕정 시기가 더 종교 혼합주의가 훨씬 더 강합니다. 왕들이 뭐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더 오래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거의 막 섞여 살고,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는 거의 무당 재단이 된 거죠. 나중에 요시아라든지 그 왕이 개혁할 때 그 성전에서 끌어낸 이방 신들이 개수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아무것도 처음에는 뭐 모시지 않은, 지성소에는 오로지 계약에게만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그냥 무당 붙하는 식으로 이렇게 뭐 그런 여러 신들이 그 안에 그냥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정 시기도 별반 다를 바가 없으나 그것을 이 편집자들은 숨기고 판관기만 그랬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판관기에서는 이 신명기적인 색채가 아주 약합니다. 구약성서에서 계속적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하느님 벌을 주시는 이런 신명기적인 어떤 신학의 색채가 약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재계 편집자들의 의도가 그 야생적인 색채를 더 강하게 표현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사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명기계 편집자들과 사제계 편집자들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앞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런 신명기라는 이런 신학을 만든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왕정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 성전 중심의 제단에서 쫓겨난 레위인들이 이제 북쪽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형성한 학파 어떤 신학파가 바로 신명기 신학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비판하고 또 예언자들을 내세우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왕을 비판하고 또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대변했던 그런 지도자들이죠. 그러기에 이제 신명기적인 신학이 있고 신명기적인 신학 기본은 어쨌든 상선벌학인데 그렇게 기계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빌론 유배 때까지도 이 신명기적인 그 학파, 신명기 신학자들의 어떤 영향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빌론 유배 때에도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어가지고 유배 갔는데 뭐 성전을 짓고 뭐 불을 피워서 소를 잡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우리로 치면 성찬의 전례를 하지 못하고 말씀의 전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아는 사람들, 글을 가지고 이를테면 제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신학자들의 영향력이 있다가 그래서 편집도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부르는 책들이 그 신명기적인 신학자들의 의도에 주도적으로 그 책을 편집하다가 이제 바벨론 유배 70년 바벨론 유배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거든요. 성전을 짓고 다시 자기들의 정치체제와 자기들의 경제체제가 필요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금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사제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아와서는 영향력이 커진 사제들이 이제 영향력이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요. 그 사제들이 자기들 주도적으로 다시금 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구약성서라는 책을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적인 편집과 사제계적인 편집이 따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가 교집합이 있고 또 여집합입니까? 그 다른 섞이지 않는 그 집합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분모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 신명기 신학자, 신명기 학파에서는 왕정제도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왕정제도를 비판하죠. 왕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자들의 역사서, 왕의 역사서는 열왕기입니다. 열왕기에서 대표적으로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교의 그 여왕들, 여자들을 너무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자기 여왕들을 위한 그 여왕들 각자 이방신을 위한 성전들을 전부 다 세워줘 버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열왕기에서는 합니다만 사제기 편집자들이 만든 역대기라는 왕가 이야기에서는 솔로몬의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잘한 것만 좋았다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신명기 학파와 사제기 학파의 다른 점이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왕정제도를 비판하면서 예언자들의 위치를 왕권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정치를 이렇게 행함에 있어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귀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게 이 열왕기의 이야기죠. 그래서 열왕기는 정기 예언서라고도 뭐 유대인들은 정기 예언서라고 예언서로 이렇게 치죠. 열왕기 사무엘기에서 엘리야 예언자, 엘리사 예언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언자들 평가하는 반면에 이 사제계 편집자들은 예언직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습니다. 예언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를 모시는 자신들의 사제 직분에만 집중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를 옹호해 주었던 왕권 제도를 옹호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잘했고 다윗이 잘했고 왜냐하면 다윗이나 솔로몬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처음으로 지어준 왕들이기 때문에 다른 뒤의 왕들보다 더 중요한 거죠. 성전을 지은 왕들이기 때문에 제일 잘했어.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은 것도 제일 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빌론 유배를 돌아와서는 이 사재계 가문이 이 왕정의 정치 체제를 흡수하게,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카베오기에 보면은 그 가문들, 마카베오기 가문이 결국에는 사재계 라인인데 그 라인이 결국에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세속적인 권력까지 한동안 갖고 나중에 그 헤로데 가문이 그 왕권을 차지할 때까지 사재계 가문이 왕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 전에는 그 왕직과 사제직이 좀 나눠져 있었다면 바빌론 유배 갔다 와서는 한동안 외려 이 사제들이 대사제들이 다시 대사제 가문이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세속 권력까지 같이 가지는 다른 그런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이 잘해볼 수 있다고 했지만 뭐 잘한 게 거의 뭐 없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제계 편집자들의 관점이다. 그래서 신명기 학파와 사제계 학파는 신명기 상선보락이라는 신학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만 그 상선보락이라는 신학을 신명기는 좀 유연하게 나옵니다만 사제계는 거의 기계적으로 딱 뭐 공식 함수처럼 이거 숫자 이거 넣으면 이게 나와야 되는 식으로 상선보락의 신학을 더 좀 강하게 다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그런 것도 다르고 신명기에서는 이 판관기에서는 그래서 이 신명기 주장하는 뭐 율법의 준수 또 그와 연결되는 약속의 땅에 대한 언급도 판관기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땅을 하느님이 주셨다느니 뭐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느니 이런 이야기 판관기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되게 뭔가 그냥 옛날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율법을 잘 지키면 땅을 차지하고 번영을 누릴 것이다 라는 앞선 책 여호수아의 신앙적인 관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까지 하잖아요. 뭐 이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아야 너희들이 번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넘어온 다음 책이 판관기인데 판관기에서는 그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판관들이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이 땅을 갖다가 다루는 모습만 보여주죠. 그래서 신명기계 저자들의 관점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반군주제 이념입니다. 사재계 편집자들의 관점과 대립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족 동맹의 투쟁은 왕들의 체제에 반대하는 투쟁이었습니다. 왕정 체제를 독재 세습,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를 반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느님의 신앙은 권력이든 재산이든 공산주의처럼 나누자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N분의 1이죠. 이 공산주의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은 미숙한 사상, 물론 뭐 다루다 보니 그렇게 된 부분이 있겠지만 N분의 1이라는 개념에서는 너무나도 좀 유치한 부분이고요. 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이라는 것은 어떤 뭐 사회와 어떤 역량이라든지 각자의 능력들이 또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뭐 백악관에 살고 청와대에 산다고 대통령이 큰 집에 산다고 욕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적당한 능력의 차이나 직급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이 가능한 그런 공정은 있어야 된다. 그게 왕정 체제에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족 동맹으로서의 그 왕들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게 신명기 신학인데 나중에 결국에는 왕정 체제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신명기적 편집의 분위기는 이제 기한 이후에 사재계 편집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왕정을 비판하던 신학 책에서 그런 뭐 모세오경 책, 여호수아의 책, 열왕기 책에서 사재계의 편집으로 더 넘어가면서 왕정을 옹호하는 관점으로 터치게 되다 보니 이게 모세오경도 그렇고 신명기계 역사서도 그렇고 읽으시다 보면 전혀 다른 관점이 그 책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하고 나서 읽으면 이제는 구약성서가 어려운 게 아니라 훨씬 더 흥미로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